오늘 감사하게도 윌리 응 목사님이 싱가포르에서 이먼 곳까지 또 저희를 위해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윌리 응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지금 참석하고 있는 조엘 청년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떠날 때쯤이면 날씨가 좋은 날씨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날입니다. 여러분이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함께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시편 103편이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부름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또 우리는 이 시편 103편의 마지막 역시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마무리 짓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 20절을 보시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저자는 천사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 그에게 순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여기서는 천군 천사들로 여호와를 송축함에 동참하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으시죠? 22절의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모든 창조물들을 부르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후반부에서 저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자신에게 말하며 끄셔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힘을 주시기를, 또는 하나님께서 더 나은 삶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표현이 사용된 것이지요. 하지만 이 시편 103편의 저자가 그러한 뜻으로 Bless the Lord, 한국어 성경으로는 송축하라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부르심의 의미는 찬양하라, 예배하라, 또는 무릎 꿇고 경배하라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주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찬양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우리 주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주 하나님이 송축하며 그가 베푸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여섯 가지 은택을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에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기에 열거된 이 은택들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저자는 이어지는 6절에서 10절에서 더 자세히 그것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의 선하심의 광대하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 장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 14절은 말하기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니로다. 아멘.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S자를 한번 보십시오. 하늘과 땅 사이의 거리는 매우 거대합니다. 동쪽에서부터 서쪽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한 아버지의 그의 자녀에 대한 사랑을 사람의 말로써 완벽히 표현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혹시 아직도 하나님의 광대하신 선하심을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시편의 저자가 그분의 선하심과 우리 인간의 부족한 점을 비교하여 설명한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편 103편 15절에서 19절을 보시면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시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도다. 아멘.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은 유한하며 깨지기 쉬운 존재인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선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고 자손 대대로 그 선하심을 끼치십니다. 한마디로 무한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광대한 선하심의 감화와 감동이 되셨나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수많은 도전들을 마주할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제 전심으로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부르심 안에서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께 전할 설교의 말씀을 본문을 찾았고 거기서 세 가지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아버지이심을 배워야 합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아멘. 자, 이 장면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아버지가 같이 여호와께서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지상의 아버지와 비교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육신의 아버지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아버지께서는 어떠한 분이셨나요? 어떤 분들은 부정적인 아버지상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분들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입었을지도 모르지요. 저는 한 자매님을 알고 있는데요. 그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그녀의 아버지로부터 겪은 끔찍한 생활을 기억나게 하였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녀의 아버지는 자주 그녀의 어머니를 폭행하고 강제로 돈을 빼앗아 가서 도박을 하거나 다른 여자들과 바람을 피웠습니다. 이 자모님에게 아버지란 존재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여기서 언급된 아버지는 선한 아버지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신 아버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도록 허락하신 호칭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나와 있죠. 이제 우리는 이 같은 가르침을 구약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9절에서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라고 기록되었으며 이사야서 64장 8절에서도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선하신 아버지시라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잘못된 아버지상을 심어주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매우 큰 죄가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경건한 아버지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못 대변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아버지인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통해 보여지는 하늘의 아버지의 선하심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송축할까요? 경건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분의 백성에 대한 선하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좋은 그 성품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송축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제가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건한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에게 노라고 대답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그가 어떠한 상황에서 그의 자녀들에게 노라는 대답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분명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일 것입니다. 자신의 온 도를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일이지요. 우리는 여호와의 선하심에 대하여 그분을 송축하기 위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묘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보세요. 그분의 행동하시는 사랑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의 백성에 대한 사랑은 주 예수님 안에서 명확히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순간이었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보십시오.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셨고 또 죽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모든 은택들을 우리 주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5절에서 8장 35절 살펴보시면 바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38절과 39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에 느껴지시는 바가 없습니까? 바울의 답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nothing, 그 어떤 것도 그리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nothing,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여호와를 송축하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택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지를 의심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사역을 이미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주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긍휼함이란 단어는 아버지로서의 애정을 보여주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자녀에 대해 긍휼히 여기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우리 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서는 아버지 사랑의 대단함을 어떻게 정의하거나 묘사하시겠습니까? 사람의 언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백문이 불여일견, 한 변 보는 것이 백마디 말보다 더 낫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탕자의 비유에서 보여지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멘. 이 얼마나 신실하신 아버지이십니까? 그는 그의 아들을 측은히 여겼습니다.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의 아들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아버지의 그의 아들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우리의 죄와 그 참담함 속에서 건져내셨는지를 보십시오. 그분께서는 우리가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달하셨고 우리가 절대로 지불할 수 없는 속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시어 하나님께 다가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옆에 나오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시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십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여러분을 대하시는 모습에서 보여집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는 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자비를 혹시 오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눈감아 주실 것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거역하여 죄를 지을 때 그것을 꾸짖으시고 벌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벌을 주어 훈육하는 것을 마치 사랑의 반대말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고 절대 그들을 벌주거나 훈육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거짓된 사랑이죠. 그것은 악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잘못을 행할 때 꾸짖으시고 벌하시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0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느니.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엄청난 죄인이시면서도 죄인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다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주일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혹시 주일만 교인이 되신 주일만 교회를 다니는 그런 교인이지는 않으십니까? 나머지 날들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보여지는 것에만 치중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녀들을 벌 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마치 사랑의 반대말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가 잘못을 행할 때 벌을 받고 꾸짖음을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9절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9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아멘. 그것이 바로 훈육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면서 계속해서 회개하면 용서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에 마땅한 징계하심이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육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훈육해야 합니다. 우리를 훈육하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이와 비슷한 설교를 할 때 한 성도님 가정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구식입니다. 이제 더 이상 훈육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녀들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에게 정신적인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참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는 저를 사랑함과 동시에 저에게 매를 드셨습니다. 제가 굉장히 장난꾸러기였기 때문인데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 아버지의, 제 아버지의 훈육하심과 징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를 훈육하십니다. 잠언 13장에서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아멘. 좀 이따가 저의 비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제 와이프가 기뻐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전 파스터키가 여기 계시기 때문에 저를 보호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가 아니라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잠언 23장 13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 음부 혹은 지옥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이 훈계가 바로 우리 위에 내려질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가 나셔서 우리를 싫어하셔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게 훈육하시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훈육은 자녀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해냅니다. 이것은 우리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하나님도 이같이 행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한 번은 저와 저의 아내는 우리 아들들이 어렸을 적에 쇼핑몰에 데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앞에서 뛰어놀고 뛰어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몰래 기둥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들에게 여기저기를 무작정 돌아다닌 결과를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먼 곳에 숨어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숨은 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을 지켜보며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일이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그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자신들이 부모와 떨어져 버린 상황을 알아차렸을 때 큰아들은 곧바로 작은 아들의 손을 잡고 걱정하지 말라며 동생을 안심시켰습니다. 저희 부부가 현실적인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육하려고 시도했던 그때도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그들로부터 단 한시도 떼지 않았습니다. 단 한시도 그들로부터 시선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께서는 참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우리가 닿지 않는 곳에 계시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그분은 딴짓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처럼 그분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단 한시도 눈을 돌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 없을 때, 혼자 남겨진 것 같을 때, 친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때,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그분 앞에 내려놓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천사가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예전에 교회에 한 성도님께서 아이를 데려왔는데요. 갓 태어난 이 아이가 너무나 예뻐서 그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참 천사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 참 천사 같다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곧 그 아이가 그 실수로 대변을 보고 그것이 새어서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성도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희 딸은 더 이상 천사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기도할 때 이방인들이 하는 것 같이 헛된 반복들을 되풀이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로 생각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이는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그분께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이것은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다가오시기 바랍니다.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이제 시편 103편 12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시며 본문 12절에 우리의 죄악을 우리로부터 옮기시기를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셨습니다.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보십시오. 103편 13절 14절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여기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묘사하였습니다. 여기서 fear라는 단어의 의미는 존경 혹은 경외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들의 아버지에게 보여주는 자식으로서의 존경을 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주님을 향해 진정으로 그분을 경외해야 합니다. 말라기서 1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만약 여러분이시라면 이 선지자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경외함을 표현하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묘사되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옷 색깔과 신발을 가지고 사람을 분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으로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42절을 보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기억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 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셨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분께 순종함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7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시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분과의 약속을 언약을 지켜야 하며 그분의 법도를 기억하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아멘. 골로새서 3장 20절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식으로서의 부모에 대한 공경과 순종은 부모를 사랑함에 대한 증거입니다. 사랑을 행한다는 뜻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을 보시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분께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송축하라 라는 말은 그저 큰 소리로 부르짖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Bless the Lord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뜻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함은 여러분이 부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14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여러분 모두가 이 땅 위에 아버지가 계십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또한 계십니다.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종종 계단에서 점프를 하여 제 품으로 안겼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 아이들은 아버지인 제가 자신들을 안전하게 잡아줄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신뢰하고 강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팔 안에 안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됐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날입니다. 이곳 홉처치에 계신 모든 아버지들에게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